할렐루야. 지난 부활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우리도 부활할 줄 믿으면서 경배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매주일마다 또 우린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지난 부활주일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예화인데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또 청소년들도 함께 있어서 혹시 이해 못하고 시험들까봐 제가 말하지 않은 실화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시험들지 모르겠는데 실화입니다. 척 스웬돌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척 스웬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하는 실화예요. 83살 되신 노인분이 쓴 실화를 척 스웬돌 목사님이 전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83살의 노인입니다. 어느 날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창구를 통해서 버거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뒤에 한 젊은 여성이 아마 내가 주문을 너무 답답하게 느리게 한다고 여겼는지 뒤에서 계속 카크렉션을 눌리고 창문을 열고 저한테 욕을 냅다 해댔습니다. 돈을 내는 첫 번째 창문에 왔을 때 내 것과 함께 뒤에 그 젊은 여성이 주문한 것도 내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두 개를 받았습니다. 자기 거 하고 뒤에 그 오라한 그 젊은 여성의 그 같이 페이를 한 거예요. 첫 창고를 통과한 다음 보니까 그 여성이 내게 손짓을 하고 자기 얼굴을 차창 밖으로 내밀고는 땡큐 땡큐를 연발했습니다. 아마도 캐셔가 젊은 여성에게 내가 자기 것도 지불했다고 말해준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자신의 무리함을 친절로 갚아줬다고 생각해서 부끄러운 나머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드디어 두 번째 창고에서 음식을 받게 됐는데 나는 일하는 사람에게 두 개의 영수증을 모두 보여주면서 주문한 음식 둘 다 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 뒤에 있던 젊은 여성은 여전히 음식을 원한다면 다시 줄 맨 끝에 서야 할 겁니다. 노인들에게 뒤에서 빵빵거리지 마세요.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안 들으셨죠? 노인이 지혜롭게 글쎄요 좀 상당히 웃딩리하게 한 거죠. 근데 그걸 함부로 욕하던 젊은 여성을 보기 좋게 한 방 먹였듯이 지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세상을 완전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조차 이 십자가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금기시되어 있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선량한 시민에게 농담으로라도 십자가에나 달려라 이러면은 그 한국 사람들이 옌병 앓다가 죽어라 이런 말이나 같은 거였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익숙한 말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 대화 속에 십자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십자가를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볼품없는 인격을 지닌 사람처럼 취급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세상이 수치스럽게 여기던 십자가를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변화시키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도 십자가 목걸이 걸고 계시죠? 그 당시면은 저 끔찍한 저 무슨 괴기한 인물이라고 봤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저주의 십자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증표가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자랑스럽고도 영광스럽게 알고 지니는 신앙의 심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많이 듣죠?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도록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심에 기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훗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부활 절기를 맞이했고요. 부활 주일을 우리가 보냈지만 우리 순서에 따라 출애굽기 12장을 보는데 참으로 묘하게도 우리는 다시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림자적인 진리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보시는 이 출애굽기서 12장이에요. 자, 이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벗어나서 생명길을 이제 걸으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은혜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보는 것은 유월절과 구원의 관계를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을 준비하는데 우리 읽으신 그 내용을 보시면 양을 준비하러 가시죠. 그런데 각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라. 그래서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도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사람이 먹을 분량이라고 했어요.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구원에 적용해서 생각을 하면 구원은 내 부모님이나 내 가족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믿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 다 예수 믿으니 나도 뭐 믿는 거겠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뭐 기독교 교회니까는 나 교회 다니면은 구원 받는 거겠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 어떤 사람이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정말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복음과 영혼구원과 연관된 기억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 기억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먼트레이라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 그 리더십 모임이 있었어요. 네, 교회 리더십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던 호텔에서 이제 그 포럼을 갖고 있었는데 그 호텔에서 우리 일행은 아닌데 제가 브레이크 타임에 잠깐 쉬는 시간에 그 라비에서 앉아서들 담사하는데 한국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저에게 뭐 질문을 했어요. 뭐를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 모임이 뭐냐고 묻길래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질문했으니까 저도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 상태를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혹시 모시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이 장황했어요. 아, 내 형이 예전에 교회 전도사였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여러 사촌들이 교회 장로, 권사, 뭐 집사들이라고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끝에 가서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교회 것들이 문제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들으러 가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거친 분에게 더 다소곳하게 구원은 가족들이 대신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바쁜데 이러면서 그냥 등을 확 돌려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성도님들 그런데요 구원은 각 개인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예요. 혹시 성도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도 우리 부모가 믿었으니 나도 그냥 그렇게 믿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너의 구원 관계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너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야. 그걸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희들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모든 연령대의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정도 우리가 신앙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참 어린 아이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장년이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쭉 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주일학교에서 어릴 때 그렇게 귀엽게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이 다 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렇게 주일학교를 좋아했어요. 목사님도 아시죠?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는 게 멀어져 있는지요? 성도님 이거는 그냥 예외적인 얘기 아니라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훨씬 그래도 낫습니다. 근데 정말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회에서 생활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생활했다는 것이 구원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이제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결심, 그런 커밋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는 결심을 고백함으로 출발하게 되는 게 구원의 출발입니다. 어떤 지성적인 어떤 이해, 복음적인 어떤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이해했으면 고백하고 그에 따른 삶의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는 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성도님은 구원받으신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만 되느냐고 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만이야? 그렇게 따집니다. 기독교 단체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받는 길은 꼭 예수님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펴는 대표적인 협의체가 소위 얘기하는 World Council of Churches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WCC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기독교연맹 또는 종교다원주의 협의체예요. 이름 그대로예요. 다원주의예요. 불교도 유교도 힌두교도 어떤 종교든 간에 다 거기에는 신으로 향하는 길이 있고 우리는 그게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해줘야 한다. 그거 주장하는 게 WCC예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교와 각 부족 신앙을 통해 연결된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무속신앙, 무당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종교 다원주의예요. 전 세계 어떤 그런 그 이 모임들, 세계적인 이 모임들 거기 보면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런 그 예, 어떤 그런 오프닝 프레이어 같은 걸 제가 하는 걸 봤는데 너무 끔찍스러워요. 기독교 모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달라요. 오 지구의 신이시여, 지구가 신이에요. 이 땅의 신이요 뭐 이러고 별걸 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뿐만이 아니라 아미타불 뭐 이런 거 하고요. 그거 다 함께 그냥 자 혼합시켜가지고 모든 신은 우리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아유 그거 끔찍한 그런 일들을 설마 그 아주 일부분이겠지? 아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르치냐면 이건 어저 종교 뭐 집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푸시를 해왔어요. 교육 속에 어린아이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찬양하고 그러는데 주중에 학교 다니면서 뭘 배워요? 신은 어디에나 있어. 신은 이 종교에도 있고 저 불학 그 원시신앙에도 있고 그래. 그거 허용해야지 다 통합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많이 기도하고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이런 분명한 신앙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믿고 바른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뭐 WCC뿐만이 아닙니다. 또 WEA라는 게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처음에는 WCC가 이 종교다운지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이기겠다 했는데 나중에는 타협을 해가지고 지금은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WCC하고 WEA라는. 그 Evangelical Alliance예요. 이름은 너무 좋아요. 복음주의 연맹이에요. 복음주의 우리처럼 예, 복음주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이름은 걸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종교다원주의의 문제는 뭐예요? 둘 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는 길은 이 시대에 어디나 열려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런 그 커다란 어떤 그런 교단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은 그 타협하고 있는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 말고도 또 구원받는 길들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나온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들이 되고 또 뭐 목회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congregation에 뭘 가르치겠어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도 심각하죠. 제가 얼마 전에 참 더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 전은 아닙니다. 벌써 이제는 몇 년이 되네요. 제가 예전에는 참 좋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이런 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동성애자들의 어떤 보호처처럼 되어버렸어요. 동성애 신앙을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프로모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조지아주에 있는데 애틀랜타 조지아주에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회자는 제가 벌써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참 눈여겨보고 참 많은 그런 일을 하고 특히나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전 세계 가장 최첨단의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알려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가장 앞서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럼 뭐 난리가 났죠. 예. 전체 기독교계에서. 근데 그 담임 목회자 아버지는 너무도 훌륭한 분이었어요. 제가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목사님 때문에 그 아들 목회자도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참 축복받았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름만 되면 다들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은 찰스 스탠리 목사입니다.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 아들 때에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뭐 아주 일부분의 얘기가 아닙니다. 깨어있고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나 사단은 영적인 독극물을 우리 주변에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얘기하는 게 복음화, 복음화는 얘기를 해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더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피면 복음화가 아니라 인간화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우에 놓는 인간화를 해요. 그 다음에는 사회 통합을 주장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이런 얘기, 사회통합, 사회통합, 사회정의, 사회정의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그런 단체들 있죠? 조심하십시오. 진짜 통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아주 다른 정의를 얘기하고 아주 다른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말고 세속화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5년에 한국에서 10월 달에 지금 뭐 WEA인가? 이런 종교다원지에 세계 모임이 또 있다 그래요. 그렇게 정말 회개해야 할 일을,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세계적인 어떤 그런 스케일이다. 맨날 스케일 좋아하잖아요. 왜 이렇게 스케일만 좋아하는지. 대자 붙이면 뭐든지 다 좋은 줄 알아요. 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는 배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는데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나오라고 하셨는데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과 벗삼는 행각을 버리느라 예수님을 떠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다음 세대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어떤 테러리즘이나 무슨 정치나 경제, 사회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선배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인생을 더 산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교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세속화가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보면은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 이 흠 없다는 이 말씀은 곧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를 지으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왜 예수만 구원이냐?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3절에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 집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문틀에 바르는 피는 잡은 양의 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면서 그 집은 치지 않고 유월, 즉 넘어가겠다고 하셨겠습니까? 피 없이도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집이라는 것은 주님의 분별하시기에는 너무도 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꼭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라고 하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죄사함의 명령을 일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는 구원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정하신 길로 죄인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피를 바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사람이 순종해야만 살았습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는 아무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이집트 사람들처럼 사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허락하셨고 그 아들 예수는 우리 같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순종함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우리 유월절과 구원 관계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세 번째 유월절과 구원 관계는 바로 이거예요. 영혼의 유월절이 우리 인생의 새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즉 이 유월절이 출발이 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때부터 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게 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첫날이 된 거예요. 우리는 각자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사건이 그게 그런 일의 첫 순간이었지라고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the first moment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일들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first moment 출발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게 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첫날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인생의 첫날을 저도 기억을 했습니다. 젊은 날, 20살 초반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온 저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첫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의 모든 것들은 변화되었고 저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든 생각과 모든 결심과 행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기쁨은 그래서 구원해 주신 주님과의 동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애 목표는 뭐가 됐습니까? 예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한 우리의 삶을 가지고 보여주고 그래서 함께 천국 길을 가는 것이 된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월절과 구원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순종함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혼의 유월절이 우리 인생의 새 출발점입니다.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된 자유입니다. 방종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하는 그런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의 증거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하면 우린 가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성도님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갑자기 우리가 부활 얘기하다가 가는 얘기하니까 어떨지 모르시는데 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아유 내일 일 어떻게 알아. 그게 진짜예요. 우린 내일 일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면 괜찮아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부르시면 우리가 털털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순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가 받은 구원 속에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 받고 사랑 받고 구원에 확신 가지고 사시는 우리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유월절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처럼 또한 행동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